사실 외교문서 속 북한.
이렇듯 싸움에서 눌러 훌선해지 웨트벤에지
어스켈때 수식 헝가리 외무성 정치국 발신 평양 주재 헝가리 대사관 시미치 샨도르 공사 문서번호 00251 문서 등급 극비 문서 제목 대사관의 평양 철수 1950년 10월 2일 오후 3시 북한 외무성으로부터 평양을 떠나야 하니 8일 밤까지 짐을 꾸리라는 통보와 함께 지원이 필요한지 물어와 두 대의 화물차를 요청했다. 출발 당일인 8일 한 대의 화물차만 도착해 밤 10시 반쯤 황급히 평양을 떠났다.
지금 들으신 내용은 평양 주재 헝가리 대사관의 시미치 샨도르 공사가 본국에 보낸 문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내용을 보면 한국군이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 직후 북한은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에게 평양을 떠나야 한다고 통보하는데요. 8일 밤 10시 30분쯤 평양을 출발한 대사관 직원들의 피난길도 상당히 위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사관 직원들은 숲속에 흩어져 몸을 숨겼다.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우리 머리 위로 폭격기와 전투기가 계속 날아다녔는데 숫자를 세어보니 32대였다. 폭격 때문에 4차례나 이동이 중단되기도 했고 사격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우리는 강을 건너 조용한 마을에 도착했다.
북한 지도부는 사실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자 전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국과 소련에게 각각 지원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당시 상황을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소 김계동 교수로부터 들어봅니다.
9월 10일 이전의 전선은 낙동강 유역이었기 때문에 북한군 전체가 거의 전체가 그 낙동강 유역에 다 모여 있었고 그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그 남쪽에 있던 북한군을 거의 다 포로로 잡으면서 이제 김일성 입장에서는 더 이상 견뎌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기록을 보면은 9월 29일에 김일성하고 박헌영이 공동명의로 스탈린한테 호소문을 보내는 게 있습니다. 김일성, 박헌영은 소련이 좀 직접적으로 군사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중국이 도와주면 좋겠다. 중국하고 그 뭐 국제 의용군을 만들어서 출동했으면 좋겠다. 그런 전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북한한테는 상당히 중국이라든가 소련에 대해서 참전해달라는 요청의 가장 강력하고 그런 이제 다급한 상황이 되는 거죠.
당시 북한 지도부는 이렇게 한편으로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요청해놓고 한편으로는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들과 함께 북쪽으로 피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신 헝가리 외무성 정치국 발신 북경 주재 헝가리 대사관 피케르트 페렌츠 문서번호 002140 문서 등급 극비 문서 제목 북경 주재 북한 대사 이주연의 방문과 대화 내용 1950년 10월 19일 오후 4시 북경 주재 북한 대사인 이주연이 우리 공관을 방문하여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북한 정부 대표들은 중국 국경과 인접한 만포에 머무르고 있고 북한 주재 헝가리 대사관은 안동 반대편에 있는 신의주에 있다고 했다.
이 문서를 통해 우리는 1950년 10월 19일 당시 헝가리 대사관 직원들은 지금의 단둥 건너편인 신의주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북한 지도부도 이미 국경 마을인 자강도 만포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1950년 10월 21일자 한국의 동아일보는 김일성 도당은 19일 이전에 이미 희천으로 도망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결국 김일성 일행은 10월 19일 이전에 자강도 남쪽 희천에 도착해 19일에는 더 북쪽으로 올라간 만포에 피신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입성 이틀 만에 국군은 평양을 완전히 탈환했다.
한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을 탈환하고 북진을 계속하면서 신우주에 머물고 있던 헝가리 대사관은 다시 한번 피난길에 나서야 했고 북한 지도부 역시 더욱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한국군사편찬연구소 조성훈 박사로부터 들어봅니다.
김일성은 이제 10월 12일에는 평양 방어에 굉장히 중요한 길목인 금천 지역에 결사적으로 항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12일 금천 방어선을 무너지고 19일에는 국군 1사단과 미 24사단 등이 평양을 점령했습니다. 김일성은 이제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에 맞서서 피로써 항쟁하자, 사수하자라고 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희천 지역으로 후퇴를 해서 나중에 삭주 위쪽에 창성 지역으로 후퇴한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10월 30일 날 김일성은 북한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창성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초에 고산진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만포에 있는 고산진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고산진 근방을 근거지로 삼아서 항전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산진 지역은 유엔군이 폭격을 하려면 압록강을 건너야 가능한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숨어있기에 아주 좋은 피난처였습니다.
김일성을 포함한 북한 최고 대표부는 천혜의 자연 유세인 압록강변의 고산진 지역까지 피신해서 그곳에서 중공군의 지원을 기다렸던 겁니다. 중공군이 본격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기 직전 북한의 긴박했던 상황을 알 수 있는 또 한 건의 문서가 있습니다.
1950년 11월 1일 북한 외무성 차관이 우리에게 와 이곳에서 40km 거리에서 폭격이 있어 적이 40km 근방까지 온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로는 우리 서쪽 16km 지점까지 와 있다고 했다. 우리는 다시 짐을 쌌지만 화물차가 없어서 짐은 그대로 두고 승용차를 타고 만주의 국경 도시로 건너가서 밤을 보냈다.
평양 주재 헝가리 대사관 공사가 본국인 헝가리 외무성으로 보낸 문서 중 일부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한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과 두만강 선을 향해 파죽 지세로 진격을 계속하면서 신의주로 대피했던 헝가리 대사관은 다시 한번 피난길에 나서 국경을 넘어 만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10월 19일과 11월 초에 30만 명이 넘는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 한국전쟁에 본격 참전한 상황이어서 만주로 피신했던 대사관들은 속속 북한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어지는 문서의 내용입니다.
11월 7일 리셉션이 열렸는데 리셉션 후에 북한의 외무차관이 북한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다음 날인 11월 8일 우리도 대사관 일부가 북한으로 되돌아갔다. 소련 대사관은 이미 이날 저녁 북한 영내에서 사회주의 대혁명 33주년 기념 리셉션을 개최하기도 했다.
북한의 외무차관이 북한으로 돌아가기로 했다는 말에서 일부 북한의 지도부 역시 북한 국경을 넘어 피난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국 군사편찬연구소 조성훈 박사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 헝가리 문서에 보이듯이 일부 북한 지도자들은 만주 쪽으로 피난을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 그 최고 사령부인 사령관인 김일성과 그 수뇌부들은 압록강을 건너지 않고 만포진을 근거지로 해서 중공군과 연합작전을 통해서 반격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밀 외교 문서 속 북한, 다음 시간에 새로운 문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